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이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심원서 목사님 지금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에서 참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서든 맵티스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셨는데 제 박사 지도 교수님께 지도를 받았던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제가 외부 지도 교수로 논문을 심사를 했는데 제가 간혹 외부 심사를 하게 된 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 정말 제가 읽은 논문 중에 제일 탁월한 참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좋은 박사 논문들 많았지만 정말 좋은 탁월한 논문을 쓰신 분이신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아주 중심되는 남설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에 가시게 되면 강남에 있는 남설교회에 방문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오셔서 거쳐 가시게 될 텐데 목사님 힘내시고 한국교회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청인부 두 분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한국에서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근데 저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해줬던 한 찬송이 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니까 찬송가 323장을 진짜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제목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네, 그 찬송가 1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제 갓 입학해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이 젊은 신학생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셨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 애국가를 부르는 군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또 들으셨겠지만 이 찬송가의 음이 또 좀 높습니까?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목회의 길에 들어선 이제 신학생들이 몇백 명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그 장엄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도 그렇게 비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는 열왕기상 17장을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던 자였습니다. 17장의 직전 문맥은 온갖 우상 숭배와 패역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 외침은 예배당을 가득 채운 그 젊은 신학생들의 찬송가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장함이 목회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는데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로부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제 성도님들도 다 떠나시고 청년들만 5명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를 청빙할 수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고백했던 자입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네. 그래서 갔습니다. 저로 인해 신시내티가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커녕 그 5명의 청년들조차 주일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술을 거하게 마셨기 때문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매주 음식을 해가서 매주 이제 예배 후에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쯤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밥부터 먹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몇 명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자 그 땅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왕 아합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아합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초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까마귀가 너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 숨어요? 까마귀요? 여러분, 당시 까마귀는 이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들과 함께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새였어요. 하나님, 저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숨어요? 까마귀요?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엔 그 시냇가도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장엄한 시작과는 달리 무척 초라한 길을 걷습니다. 간신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더 이상 초라해질 것도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 길은 더 초라해져요.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시돈이요? 과부요? 시돈은 당시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우상들의 원산지였어요. 그리고 당시 악명 높았던 아합의 부인이자 여왕이었던 이세벨도 바로 이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말씀 잘 보면 거기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 소명과 무엇이 상관했습니까? 또 과부요? 당시의 과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과부가 주는 음식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선지자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부임 후에 한 1년 후부터는 저희 교회에도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젊은 층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제 막 유학을 마치고 첫 직장을 잡아서 혹은 빚 갚으면서 월세든 모기지든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이민자들이었죠. 근데 또 제가 있는 오하이오가 굉장히 평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은 구조입니다. 저희 교회는 애들이 어른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월세, 부교역자 사례비, 교회 비용 먼저 이제 지출하게 하고 담임 목사는 종종 이제 사례비를 건너뛰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는 왜 헌금 설교 안 하십니까? 왜 교회가 책임지게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문에서 한 과부가 진짜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것은 땔감을 살 돈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할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과부에게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물을 조금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하면서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게 선지자의 삶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뭄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물이죠. 네. 지금 그 시돈 땅에도 3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과부는 이 선지자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의 등에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청하건대 떡 한 조각도 저에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먼저 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니, 아예 목숨도 달라고 그러지.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제서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어 먹고 이것으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과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장엄한 시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두려운 아합 왕 앞에 가서도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제는 삶의 의지가 전혀 없는 이방인 과부에게 가게 하셔서 양식을 얻어먹게 하십니다. 이제 죽는다는 사람에게 얻어먹게 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시작했었지? 그런데 잘 들어, 그 삶은 분명 어려울 거야. 하지만 약속하마 부르심이 다할 때까지 너는 진짜로 죽지 않아. 나는 너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이 죽음과 살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르밧 과부와 함께 보게 하실 그것입니다.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진 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아,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도 이 가정도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이 적진한 복판에서 세상은 결코 할 수 없었던, 바알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자예요. 자, 그래서 더더욱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고 그 여인에게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널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히려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자, 이제 사르밧 과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과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큰 일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이 집에는 과부와 아들 둘만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과부로서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이고 이제는 아들까지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이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와서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합니까? 나는 시돈의 신들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당신이 찾아와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찾아온 시련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시련이 오니까 바로 옛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엘리야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였던 자가 시골 작은 마을에 와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 두고 목회하고 있는데 그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살리시기로 하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죽지 않아. 엘리야야, 내가 살린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담대한 목소리로 죽은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서 자기가 기거하고 있던 그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봐주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펴서 세 번 엎드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율법에서 시체와의 접촉은 엘리야를 또 그 접촉하는 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인데 그 접촉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거룩이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늘 부정에게 침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죽은 자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는 예식, 즉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과 접촉한 후에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지금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세 번 편 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죠? 의도적으로 더럽힙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상태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요, 이 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한 가정을 두고 생명을 걸고 이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한 산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이 아이가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이 가정이 살게 해주세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죽지 않아. 너의 부르심이 다할 때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내가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야는 결코 정결법을 깨트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이 아들을 살리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도 살리시고 그 아이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7장 전체에서 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살리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계속해서, 또 엘리야에게는 과부를 통해 계속해서 살리십니다. 그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살리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또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죠. 실제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사이에서 영원하고 충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어린 아이도 살고 엘리야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부활의 약속.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엘리야가 그 살아난 아기를 안고 그 청년을 안고 다락에서 내려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질 때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그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엘리야처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그 한 가정 놓고 기도하고 한 가정 놓고 목회하고 그 한 영혼 위하여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자신을 혹사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의 유익, 그 누군가의 유익이 아니라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부의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생명을 보전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조차 우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우상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런 엘리야를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먼저 보아야 했던 것은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부터도 계속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열왕기상 17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귀에 늘 속삭일 겁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어쩌려고 그런 도시에 가니? 너 어쩌려고 그렇게 사니? 그러면 너의 빛은 약해질 거야. 너 그거 겨우 그거 하려고 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왔던 거니? 너 그러려고 유학 왔니? 야, 눈 딱 감고 내버려 둬. 죽는 건 그냥 과부의 어린아이야. 심지어 왕의 아이도 아니고 과부의 어린아이야. 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초라한 것을 위해, 죽기 위해 너가 여태껏 그런 준비를 해왔던 거니? 열왕기상 17장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겁니다. 너의 빛은 쇠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도 죽지 않고 어린아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전 늘 제가 교회를 살린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교회가 저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The Sent, 보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 받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걷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엘리야를 왕궁에서 시냇가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돈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아합 왕 앞에서 심판을 하던 그 자리에서 과부의 식탁으로 옮기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던 그 자리에서 다락방에 그 한 영혼 앞에 두고 울부짖는 그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초라함으로 그 초라함으로의 이동 같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앞으로 엘리야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더 폭풍 같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합을 심판할 자를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 때문이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열정만을 가지고 죽음인들 막으리까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은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이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이 시작하기 전 바로 17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보내십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내게.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가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게 왜 위대한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아. 오히려 더 살게 될 거야. 죽지 않아. 오히려 더 살게 될 거야. 아까 제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절 가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2절 첫 가사를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골짜기입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곳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던 아간과 또 그의 소유가 모두 버려진 곳입니다.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버려진 곳, 그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삶과도 같은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아골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며 찾아오신 곳이 바로 이런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아골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초청하시죠. 우리가 또 다른 아골 골짜기로 가자.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아깝지 않니? 너가 배운 게 아깝지 않니? 겨우 그거 하려고 공부했니?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곳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 아골 골짜기에 우리를 두실지 모르죠. 그러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골 골짜기로 감으로 인해서 그 아골 골짜기도 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너가 한 알의 밀알로 떨어진 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아. 너의 부르심이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린다. 그리고 죽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요, 모든 부름받은 신자들의 믿는 구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가 꼭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만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냄받은 모든 자들의 찬송, 부름받은 모든 자들의 찬송,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의 찬송입니다. 아 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길이 때로는 초라하고 아골골짜기와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한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 붙들고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